히브리서 4번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 히브리서는 비교의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구약에 속한 것들과 비교합니다. 이 책은 히브리 신자들에게 쓴 것인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참 가치를 알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들의 옛 종교적 배경을 또한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이교도나 불신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사람의 구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명하여 성전의식과 예법과 레위인들이 섬기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명령된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 이룩된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받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본 이후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똑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이 양극단, 즉 그리스도와 그들의 낡은 배경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자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 둘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경계선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쪽을 떠난 것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진하라는 강을 빨리 건너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섬기는 율례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이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손의 양극단, 즉 한 손에는 그리스도를, 또 한 손에는 그들의 조상의 종교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의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종교를 사랑하였지만 그 종교의 대제사장은 앞서서 그들을 핍박하여 그들로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를 원하거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한 것은 잊어버리라.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우리를 떠나야 한다. 나가라. 우리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쓰여진 때는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지혜를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꾸짖는 영이나 꾸짖는 말씀이나 꾸짖는 어조가 없었습니다. 꾸짖는 것으로는 별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영이신 주님은 그들을 돕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비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흰 것과 검은 것, 그리스도와 종교, 교회와 세상,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게 한 다음 그들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택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기자는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옛 종교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검은 배경으로 쓰여집니다. 검은 배경이 없다면 흰 것은 그다지 희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흰색의 흰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은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합시다.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비교가 따릅니다. 유대교의 중요한 핵심, 즉 유대 선조들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구약을 근거로 하여 전통적이고도 참된 종교로 세워졌으니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며 종교라고 불리울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종교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다만 벙어리 부처가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당신이 수양만 잘한다면 결국에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자의 가르침도 종교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공자는 결코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완전히 도덕적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서 공자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단지 몇 번뿐이었습니다. 공자는 다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면 사함받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권고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슬람교를 보기로 합시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 구약의 모조품입니다. 그것은 교묘한 것입니다. 코란은 하나님을 언급하며 창세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모조품입니다. 오직 유대교에만 순수한 참 하나님이 계시니 이는 유대교가 순수하고 전형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둘째로 유대교는 천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모두 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와 악령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우리는 천사들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중간에 천사들을 통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천사를 자랑합니다. 셋째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거의 모든 족속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인간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 어느 사람의 저서도 모세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쓴 오경 전체를 상고할 필요 없이 다만 신명기 하나만 들어도 족합니다. 이 책은 비할 데 없는 책이며 3층천에 속한 책입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들은 땅과 표면에 속한 것이요, 저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높은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모세가 쓴 모든 책들을 사랑하지만 특히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신명기를 사랑합니다. 모세에 의하여 쓰여진 5권의 책들은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이 책들은 금강입니다. 캐면 캘수록 더욱더 많은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보화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항목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우두머리로 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사도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며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며 아론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백성들의 필요함을 돌보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 있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계속해서 돌봐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러한 제사장인 변호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변호사 없이는 자신을 방어할 도리가 없지만 좋은 변호사가 돌봐준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돌봐줄 변호사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건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제사장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유대교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세우신 구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족속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거룩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그들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교보다 얼만큼 뛰어난 것인가를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천사들, 모세,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구약과 구약의 봉사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다섯 항목을 비교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첫째로 그 기자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만이 아닌 나타난 하나님, 즉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에 계속 밝힌 것이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생명의 새 언약이 의문에 속한 구약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첫 번째 비교는 구원의 하나님과 유대교 안의 하나님의 비교입니다. 유대교는 참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는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이요 아들이신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구원받기 전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요한은 결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서를 썼을 때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모두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계속 말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낸 그를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구속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감추어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즉 구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옛적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아들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옛 관념을 붙잡고 있었으며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는 옛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강을 건너야 했으며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하심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선포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은 유대교 안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유대교 안의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시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나타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못한 다른 어떤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또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또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며 창조된 온 우주를 기업으로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상속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오 그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종래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되었고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접촉된 바 되었고 영접된 바 되었고 소유된 바 되었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에 있어서 전에는 유대인이었으나 이제는 히브리인이 된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회복에 동참하기 전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다만 이름뿐인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실제적인 체험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에서 그 기자가 지적한 것은 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옛 유대교 속의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또한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개념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웁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그의 계심을 가리키고 아들은 주신 바 됨을 가리킵니다. 계심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바 됨에 있어서 그는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분명히 계시하는 바와 같이 주신 바 됨에 있어서는 아들이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웁니다. 아버지는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요 아들은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얻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아버지이실 뿐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를 영접하거나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거룩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가 영접하고 체험하는 분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영접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타난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도 천사들보다 뛰어남은 천사들이 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바람이요 불꽃입니다. 천사들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사들이 그리스도보다 못할 뿐 아니라 우리보다도 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하나님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남에 관하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바람과 불꽃 같은 천사들은 다만 피조물일 뿐이지만 아들은 창조자이십니다. 피조물인 천사는 아들보다 훨씬 못하며 창조자이신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아들, 더욱 뛰어난 이름. 아들은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4절은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더욱 뛰어난 이름은 아들인데 이것은 1장의 다음 구절들에서 충분히 정의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로마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죽음으로부터 나오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선포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부활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안에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 즉 싹이 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3절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5절은 그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의 새 시대, 곧 교회 시대의 시작이요, 교회는 그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많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승천으로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 또한 그의 승천을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천한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는 이제 무덤 속에나 땅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의 승천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형제들을 영광 가운데 이끄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직분에 오른 것입니다. 재림 안에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후 그의 대적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은 또한 그의 재림에 있습니다. 6절은 이것을 암시합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이 독생하는 아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맏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첫 번째로 오게 하셨을 때 그는 독생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두 번째로 이 땅으로 이끄실 때 그는 맏아들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 그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것입니다. 8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하나님이여 라고 불리웠습니다. 이것이 곧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아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보좌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국 또한 하나님의 왕국임이 틀림없습니다. 왕국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영원에서 왕국 후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영원에서 천사들보다 뛰어날 것임을 계시합니다. 10절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11절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 창조는 끝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그가 영원 가운데 영존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창조자로서 영존하는 분으로서 천사들, 그의 피조물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얼마나 풍성한 말씀입니까? 이 1장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리스도를 공급해 줍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셨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셨던 그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며 만유의 후사이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시 오실 맏아들이시며 왕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호를 가진 왕이 되실 것이며 또한 그는 영원히 계실 것이며 영원 후에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이 짧은 장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십니까?